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다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서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너를 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시위대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상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4장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관한 내용이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여로보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에서 그때에 라는 부사구는 앞선 상황들과 14장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바로 그때에 라는 의미로 단순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기보다는 앞선 사건들, 곧 여로보암 왕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5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에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정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때는 바로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변심하여 남왕국 르호보암 왕에게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르호보암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여로보암은 묘안을 짜냅니다.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듦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방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델을 택한 이유는 조상 야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비슷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입니다. 아울러 베델은 북왕국의 가장 남단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하여 여로보암이 단을 또 다른 성소로 선택한 것은 단이 북왕국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마다 남북 백성들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려는 죄를 범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오늘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죄악 또한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여로보암처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여로보암의 악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목적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불사하게 됩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는 의미는 위선이 없다, 겉만 번지르지 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송아지 형상을 아주 반지르르하게 금으로 덧씌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곧 거짓과 위선이 없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는 또한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는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 외에도 산당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당을 없애라고 예전부터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오히려 산당을 더 지어 백성들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들, 곧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예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기존 제사장들을 해임함으로 인해 생긴 공석을 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을 막은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종교적인 정책들이 탄로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합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 거짓을 행하게 되면 그를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된 입술과 또 거짓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의 그때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며 자신이 직접 분향제까지 드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절기를 마음대로 정한 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정해져 있던 절기는 7월 15일로 그때는 아직 추수가 진행되는 말하자면 조금은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시기를 한 달 늦춤으로 절기는 지키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앞선 상황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선을 넘어 제사장이 주관해야 하는 분향제까지 자신이 직접 인도하는 패역함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삶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죄질은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겉만 그렇듯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제사장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패역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런 상황들 속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의 병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임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도 아닌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제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려 했고 그 과정 중에 손이 마비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손이 회복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종전처럼 누구든지 자원하면 일반인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의 고통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혹여 이런 상황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성찰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인 반응은 회개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대신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게다가 변장까지 시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요량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병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가난한 농가의 여인들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 지참하는 정도의 예물만을 들려보냅니다. 철저하게 아이야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준비하여 아이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많던 아이야는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들이 의도한 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간과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였기에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행위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행위는 영적인 둔감성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아이야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먼저 자신을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한 일도 행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렸도다에 해당하는 원의 본래적인 의미는 던지다, 버리다, 쫓아내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문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짐승을 잡은 후에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린다든지 또 패전한 병사들이 불필요한 옷들을 버리고 도주한다든지 극악무도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실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무가치하고 더럽다고 간주하기에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당신을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겠다는 완전한 무시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였던 아들 아비야의 병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병만 고치려 하는 얕은 수로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첫째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아들 아비야를 포함하여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한 왕이 일어나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킬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강 너머 곧 유브라데 강 밖으로 흩어지게 될 거라는 예언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며 철저하게 무시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해드리지 않고 오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멸할 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사람은 존중해 주시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우리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관을 고집한다면 어느 순간 오늘 여로보암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로보암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찢어지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객관화하며 하나님을 존중해드렸던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한한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영원할 수 없는 왕자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욕망만을 쫓는 죄악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런 그의 생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아들, 자신의 가문, 온 나라 전체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고 맙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을 읽던 우리 교우님들 중에 몇몇 분은 약간은 의아하게 여기실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어 보이는 아비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오늘 성경이 아비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에 의하면 아비아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보초병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비아 자신이 직접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아비아에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아비아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교우님들께서는 그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의 가문을 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평안한 죽음이 아닌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아비아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도 그 또한 여로보암 왕국의 몰락 속에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기는 매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역을 넘어 치욕적인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뻔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온 백성들의 애도 속에 무덤에 묻히게 되는 명예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전능자요 충분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아히야의 예언대로 아비야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며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악을 저질렀던 여로보암이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더는 기억될 만한 신앙적인 모습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었기에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 안에서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그 결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로 전환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본문 21절부터는 남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가 41세에 왕위에 올랐고 17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외에도 아주 짧은 이 문장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을 통치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둘째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임을 그리고 그녀가 암몬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굳이 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레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성경은 르호보암이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루기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당신의 성호가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여로보암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영적인 망각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어내며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르호보암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양상, 구멍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며 신앙을 하나의 삶의 악세사리로 사용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둘째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해놓은 이유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데 있어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 나아마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는 분명히 이방신을 섬겼을 것이고 그런 그녀의 영향 아래 성장했던 르호보암의 신앙은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들을 답습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범하고 있던 르호보암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5년째에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포함하여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이에 대해 병행 본문인 역대하 12장 2절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671쪽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역대하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남유다가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역대하 12장 1절은 보다 세밀하게 그 원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12장 2절 바로 윗절에 1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도 왕을 본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바로 애굽 왕 시삭을 통한 침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잘못을 각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비롯한 남유다가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 또한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를 기반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근조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180도 삶의 방향을 돌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고난은 실은 위장된 복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서의 기자는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 또한 다른 자료를 참고하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했던 여로보암처럼 후손들에게 기억될 만한 신앙적인 요소가 삶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입니다. 말하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인생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늘 평안을 잃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어쩌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없는 삶입니다. 편안함은 일시적인 것이요 어느 순간 내외적인 환경에 의해 곧 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고비고비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죽음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치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9일 갑자기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마지막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작별을 고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내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처럼 근심과 걱정, 환난과 궁핍, 죽음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는 영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영역과 치욕의 생을 살았던 르호보암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마지막 절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1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1절에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가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영향력에 있어 어머니의 존재는 이처럼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열왕기서의 기자는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노여움을 받게 한 근원은 바로 어머니의 나아마로부터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요 충성스러웠던 목회자였던 그의 믿음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록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지만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시댁 어른들이 손주나 손녀들을 향해 외탁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생김새나 체질 그리고 성질이 안 좋을 경우에 비록 표현하는 표현으로 외가 쪽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의 가문에는 그런 체형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이 없는데 외가를 닮았다기에 이런 손주나 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의 증언을 볼 때 신앙은 외탁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 여로보암의 패역함은 결국 아들 아비야가 병을 얻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사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우상을 숭배했던 어머니 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우상 숭배의 삶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영향 탓이었습니다. 둘째로 반면교사를 통한 자기 객관화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왕국 분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솔로몬을 코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솔로몬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객관화의 교훈으로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오히려 후손들에게 또 다른 반면교사가 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진면교사로 삼을 인물들도 있고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인생을 우리 생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객관화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요 후손들을 위한 또 다른 진면교사로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고통의 상황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또 더 나아가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의 병 앞에서도 성찰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선지자 아히야를 속이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병행 본문인 역대하 12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는 겸비함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시지 않고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처럼 기적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분열과 대립, 반목과 갈등, 혼돈과 혼론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못한 국난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성찰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사회의 죄악을 방치하며, 아니 함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탓입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와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여로보암처럼 등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내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형국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회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면서도 그 주님을 우리 등 뒤로 버린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며 참회하고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겸비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등 뒤에 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무시하며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간혹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우리나라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이 바로 참회하며 회개할 때임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함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긋난 삶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를 통해 주님 안에서의 복락과 안위를 회복하는 저희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도 저희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